예,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예, 성경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시대가 이래 있습니다.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를 우리가 좀 구분해서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계기가 이래 있거든요. 그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여러분이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이제 후반부에는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 많으니까 그냥 주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자, 구속의 역사를 구분하면 일곱 가지로 우리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세대주의가 아니고 여러분 세대주의는 모르실 텐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세대주의는 아니고 자, 먼저 구분할 수 있는 게 인류 창조하고 타락 그 사건 사이 그걸 한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하기 전까지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타락 이후에부터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예, 그 때가 또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지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이것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그 사이 그것도 또 새로운 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며칠 사이지만 뭐가 있습니까? 부활 그 사이 3일간 그 사이 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는 그 다음에 부활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게 40일간이지요. 예, 그 기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시고 지금 우리 시대잖아요. 성령이 오신 후에 이제 재림 타임까지. 그 뒤는 뭐 하나님의 진노의 타임이고 다시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타임이니까요. 이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뭐 새로운 일을 손댈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 기간은 많지만 어떤 건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어떤 건 3일밖에 안 걸릴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자, 이게 일곱 가지로 이렇게 성경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기. 인류의 창조에서부터 타락 전까지. 자, 요 상황들을 여러분이 좀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창세기 1장서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근데 이 기간이 얼마나 길은지는 몰라요. 그냥 짧게 그냥 기록해 놨습니다. 짧다고 며칠 안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요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인류에게는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죄가 상상이 안 돼요. 너무나 좋은 시대지요? 예. 네, 이때가 아주 너무나 좋은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을 볼 수 있어요. 요 기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고, 왜 사람을 지었는지 그 목적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친밀한 교제.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하나님만 의식했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어요. 이 시기는. 심지어요. 옷을 안 입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자기를 의식할 시간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봤어요. 여러분이 지금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누가 옆에서 여러분을 비난하고 해도요. 그 신경 안 써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아니, 뭐 전혀 내 사람 의식 안 하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삶을 사는데 괜히 여러분을 태클 걸고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각자 반응하면 하나님 못 따라가요. 근데 이 시기는 어떻다고요? 전혀 태클 걸 상황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즐거웠고요. 하나님 따라가는 게 기분이 좋았어요.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시기에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벗었는지 뭐 이거 신경 안 썼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뭡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줬어요. 그게 위임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을 통치하는 대표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이 땅을 아름답게 통치해야 될지를 묻고 다스리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시기였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다스리라는 것은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스리라는 것이 뭐라고요? 권세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신 의미입니다. 그 이 땅은 아담과 하와가 통치를 잘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잘 다스렸겠죠. 예, 잘 다스렸으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사단이 와서 속이는 바람에 사단에게 이 다스리는 권세를 넘겨줬어요. 다르게 말하면 속임을 당해서 빼앗겼어요. 참 슬픈 일입니다. 자, 그 이후부터는 뭐 동생을 죽이고 미워하고 뭐 베레벨 일이 생기고 벗은 것 보이고 이렇게 긴장하고 이런 삶이 들어왔습니다. 남 의식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게 막 있는 거예요. 요즘요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처럼 사람 되는데 옆에 사람 신경 쓰느라고 노이로제 걸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 이거 어떻게 평가하나 그게 신경 쓰는 사람 많아요.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는데 자기 할 도리만 하면 되는데 그런 게 많죠. 그게 왜 그렇다고요? 저게 범죄한 이후에 이제 생긴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자, 이건 신약이잖아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이걸 넘겨줬어요. 넘겨줘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속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망이었어요. 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게 순종하면 우리는 사망이 와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에게 순종하면 우리는 의에 이르러요. 지금도. 세상 사람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죄의 종이 될 수 있고요. 사망에 이를 수 있고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수 있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바른 길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그러면요, 별 의미 없어요.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이거라고요. 우리가 불의에다가 순종하면 안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는 뭡니까? 사단 밑에 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 지금도 역사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사단의 권세는요, 계속 이 땅에서 통치합니다. 자, 이깁니다. 이게 타락한 이후에 율법이 주어진 기간까지. 예. 자, 이 기간에는요, 창세기 3장 6절서부터 출애굽기 34장까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는데, 정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자,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요, 정죄가 없었어요. 참 신기한 시대예요. 죄는 지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가타부터 안 해요.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죄 지으면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타락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요, 죄의식이 별로 없었고, 그 죄에 대해서 무슨 더 배워가겠다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계가 천천히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천천히. 왜? 누가 너 이거 죄야? 그러면요, 금방 이게 확산돼서요, 이 심보가 나쁜 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려고 그래요. 뒤에 가보면 알아요. 근데 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편안히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 편안히 지나간 세월이 점점점 어떻습니까? 죄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점점 심해졌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는 어땠습니까? 진짜 세계 전체가 죄로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건져내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쓸어버렸죠. 근데 그 기간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이때는 정죄를 받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어떻다고요? 양심에 별로 부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습니까?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니까 어떻습니까? 금방 자기가 죽여서 피가 여기 흘러내리라는데도 뭐라 그래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정죄에 대한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던 시기예요. 죄는 있었어요.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 율법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 죄를 지은 자에게 담당시키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자, 그래서 이 시기는요, 은혜의 시기였어요. 죄는 지었지만 은혜의 시기였어요. 아마 오늘날 우리랑 좀 비슷해요. 좀 비슷한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후에 은혜가 넘치는 거죠. 예. 자, 3기. 요게 이제 세 번째 기회. 요게 대표적으로 구약의 이미지예요. 요게. 그래서 사람들이 요걸 이제 구약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1기, 2기, 3기가 다 구약이에요. 자, 이때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 기록했었죠. 자, 사람들은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갑자기 인식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진짜 두려운 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래요? 십계명이 주어진 것부터 더 긴장이 팍 들어온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죄가 뭔지 알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죄 지으면 돌로 쳐 죽여라.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짝 긴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야. 뭐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을 보면 로마서 7장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온 이후에 죄가 드러났고요. 우리가 죽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심히 죄가 죄되게 했어요. 죄가 얼마나 이렇게 죄를 자꾸 자극하는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율법이 오므로 인하여. 또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느니라. 자, 믿음이 오기 전에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때는 뭐라고 율법이 주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랐어야 돼, 그때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 믿으라 이랬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율법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라야 돼요. 여기 시기가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을 이제 제시한 거예요. 과거에는 율법을 제시해 율법을 따랐어야 돼요. 근데 이제 믿음을 제시할 때가 왔어요. 자, 오니까 이제 어떻게 된가 하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잘 보세요. 자,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 아래 우리가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이제는 내려놓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내게 오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이제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주어졌던 그 율법은 초등교사 수준이었어요. 가정교사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초등교사를 안 따라도 돼요. 이제는 뭘 따라야 돼요? 믿음의 길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뭐라고요? 마지막에는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하면서 야, 그래서 너는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여기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예수님이 그 공생의 시작 전까지 이 기간이 이제 이런 율법의 다스림을 받은 시기라고 해요. 자, 봅시다. 그러면 구약에서 율법이 있는 시기는요, 세 등분한다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죄가 없었고,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뭔지 몰랐고, 이제 율법이 주어지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두려운 분이 아니라, 그전에도 어떻다고요? 은혜가 계속 주어졌었다고요. 요 짧은 기간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긴장하도록 죄가 뭔지 이런 걸 한 거지요. 그리고 요 율법 때문에 어떤 면에서 죄를 짓는 게요, 좀 연착이 됐어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1기, 2기, 3기 전체를 보아야 구약의 하나님을 봅니다. 요 3기 때의 하나님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틀려요.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이제 4기를 봅시다. 공생의 이후부터 십자가 이전까지. 자, 이 시기에는 부분적으로 복음이 전파됐어요. 복음이 전파됐지만 율법과 복음이 같이 막 가는 거예요. 요 시기는. 자, 잘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서 십자가 사건,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돌아가기까지는요, 어떤 상황이 지금 진행되는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가. 복음은 전파되고 있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전파됐어요. 그 다음에 죄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 죄를 용서하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사실은 구약 아래서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예요? 율법을 따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는 율법 안 따르지요? 따릅니까 여러분? 예. 네, 이제 좀 헷갈리네요, 그죠? 예수님은요,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했어요. 그 율법을 따랐던 분이에요. 뒤에 보면 압니다, 또.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뭐가요? 요 시기는. 율법이 계속 역사했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오죠. 자, 그런데 요것과,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인데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들려졌어요. 발각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이게 율법시대 얘기예요. 그 전에는요. 안식일도 없었고요. 나무하라는 거 마음대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율법의 옥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 날에는 일하면 안 돼.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돌로 쳐 죽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엄청 무섭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뭐라고요? 아직 뭐라고요? 율법이 역사하는 시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십자가 전까지는 율법이 역사해요. 그런데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으로 해결해야 되죠. 지금 이게 율법 시대니까요. 그렇죠? 모르세요? 아니, 지금 예수님도 율법 시대에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 그래요. 아, 예수님이 은혜니까 그냥 용서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때도 율법이 그대로 지금 적용되는 시기였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어야 돼요. 이 율법을 완성해야 돼요, 그분은.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 5절 보면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님이여,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예? 지금 지켜야 돼요. 자, 지금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네, 지켰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당시의 법은요. 레위기서 20장 10절 같은 율법이 적용되는 시기예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이 당시의 법이에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이게 그대로 통한다니까요. 자, 그랬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법을 가지고.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어떻다고요? 죄 없는 자가 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아무도 못 던져.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을 다 놓고 사라졌어요. 이제 여인하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돌로 쳐서 죽일 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근데 또 율법에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알아요. 여기 죄인인지 죄 지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다시는 죄범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보면 신명기서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이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할 것이니 했어요. 율법에는요, 어떤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그냥 웅성웅성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증인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도 두 명 내지 세 명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법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법대로, 율법대로. 근데 지금 증인은 한 명밖에 없어.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인 걸 보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증인을 할 수가 없어.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지금. 자기가 꿀리니까 그냥 다 도망간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시기에 신명기서 19장 15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하는 거 하면요. 은혜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은혜만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뭐예요? 율법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종합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대로 지금 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다 죄 해결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죄 지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죄를 범한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죄를 지으면 분명히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와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오늘날도요. 은혜 시대지만. 아시겠어요? 근데 은혜주의자들은 뭐라고요? 뭐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뭐 죄 지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영적인 실상을 지금 몰라서 그래. 어쨌든 간에 은혜 시대도 어떻다고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거부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게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단과 관계가 있어요. 사단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억압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용서해 줬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곤고해져요. 무슨 의미 이해되시죠? 예, 지금 은혜 시대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를 완전히 없는 걸로 쳐줬다고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근데 누구와 상관이 있어요? 사단에게 얽매예요. 그래서 불행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죄 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도 저걸 알기 때문에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죄 하나도 안 짓습니까? 짓지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까? 예, 용서해 줘요. 근데 그 영역은 사단에 늘 올무가 돼요. 죄 지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심지어 복음 시대에도요,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뒤에 이어서 주님이 이제 이 요한복음 8장에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 기록한 내용을 보면 알아요.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바로 앞에 가늠한 여자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지?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바뀌지?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증인을 항상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바로 이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야, 내가 증언하는 거 너 혼자만 증언하잖냐?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하는 거 나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두 사람 이상, 둘 이상 증언하는 거니까 나는 합당하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8장의 앞에 내용 언급하고 바뀌면서 그걸 넣어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도 요한이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의 증언에 따르는 이 내용을 철저히 지키고 간다는 것을 지금 첨부해 놓은 거예요. 성경 자세히 보면. 이해됐죠? 예. 그래서 앞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지금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지금 증인이 없어. 다 가버렸기 때문에. 아니, 처음에는 증인이 있었지요. 근데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러니까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냥 돌아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뒤이어서 증언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그러므로 이 시대는요, 율법이 폐하기 전의 기간이에요. 아직 율법이 유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 아래서 지금 철저히 사시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율법 어기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본을 보여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예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범죄해서 이렇게 율법이 왔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할 뿐이란 뜻이에요. 마지막 아담이. 그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부터는 뭐라고요? 다른 법칙이 적용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저촉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살았지만 예수님이 먼저 마지막 아담이 됐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은 이후에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의 저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 있는 기회를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게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요 시기를 여러분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잘 알아야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지금 요런 내용들을 지금 좀 앞에 언급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십자가 이후에 부활 이전 3일간이에요. 3일간. 자, 3일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생각하세요. 이거부터는 여러분이 긴장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율법이 폐지됐어요. 그리고요, 죄값이 지불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이 이제 폐지됐어요. 이제 율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그리고 죄값이 지불됐어요. 엄청난 은혜의 시기예요. 그런데 아직은 거듭날 수 없어요. 죄는 용서받고 율법은 없어졌어요. 근데 아직은 거듭날 수 없은 상태예요. 좀 이상하지요? 예.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게 뭐예요? 지금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의미가 뭐라고요? 율법에 불리하게 쓴 증서들을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제하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폐기시켰다는 거예요. 철저히 지키는 분으로 섰고 그다음부터는 어떻다고요?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법을 제정하셨다고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십자가로 그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제하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는데 뭐로 정죄해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해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놈이 뭘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제시해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깨뜨려버렸어요. 율법을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어둠의 세력들은요,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해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에 저촉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예, 우리 아직 막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깊이 묵상해보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신 일이 뭐라고요? 이 구약에 있는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율법을 어떻게 해요? 싹 지워버렸어요. 싹 없애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래요. 아,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되네? 아, 그건 이제 다 나중에 가서 볼 문제예요. 예. 어떻든 간에 율법이 이제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너 죄 지었어, 너 죽어, 너 죽어 이렇게 하는 공격을 다 무산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가끔 가서 실수하고 남의 말하고 뭐 판단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간도 안 해요. 수없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루도. 수없이 사람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뭐 시기 질투하고 뭐 많잖아요. 그래도요, 지옥 가지 않아요.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정리하시고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함께 일어나서 하늘 아래 앉으셨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그럴 거예요. 너희가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예수님이 이런 위치에 지금 올라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요 사건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지도 못해요. 속일 수는 있어요. 건든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좌지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속아서 끌려갈 수는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한 거예요. 그 사단이 우리를 완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속아서 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죄 지으면 이게 사단이 어쩔 수 없이 시킨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서는 사단이 우리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냥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놈이 강요해서.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죄 안 지어도 되는데 죄를 짓는 꼴이 돼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건들 수 없어요.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속인 당한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냥 속이는 데 끌려대네요. 그럼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러죠. 저기 우리 강원도 말에는 여벌이라 그래요. 여벌이. 아예 여벌이 같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지금 사용 잘 안 하는데 완전히 저 우습다는 거죠. 아주 멍청하다는 뜻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랍니다. 휘장 가운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율법이 완전 지워져서 이제는 우리가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자, 다음에 10장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구약에는요, 1년치 제사를 7월 15일 10일 날 드려요. 이게 속죄일이에요. 자, 그날 드려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제 나오면 사람들이 환호를 쳐요. 왜? 1년간 죄 지은 게 용서받았어요. 그럼 다시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속죄일에 또 죄 용서받아요. 그래서 1년치예요. 1년치. 짐승의 피로. 그 매년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이젠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없어. 왜요? 예수님이 한 번에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죠? 예. 한 번에 끝냈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사건으로. 자,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 사건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부활 사건. 자, 부활과 성령 강림 이전까지. 이전인데. 잘못 썼습니다. 이전. 예. 이전인데. 자, 요때는 40일간이에요. 40일간 주님이 오셔서 했어요. 요때가 거듭날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요때는 거듭날 수 있었어요. 자,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타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냥 죄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기 전 시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 이때는 성령의 세례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땅입니다. 이때는 어떤가 하면요, 성령의 내주는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성령의 내주는 가능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자.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 거듭나지 못해요. 부활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이 있게 되었어요. 자, 아까 십자가는 뭐라고요? 율법이 폐해졌고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나지는 못해요. 근데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거듭날 수 있었어요. 이거 엄청난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자, 예를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지금 부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사실 그때 거듭났어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걸 거듭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아직 성령 능력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내주가 생긴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사도들이 뭘 증언한가 하면요, 이 부활이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뭐라고요? 부활을 증언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한 게 아니라 부활을 증거했어요. 왜? 이 부활이 거듭나게 하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부활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죄는 용서받아도요, 거듭나지는 못해요. 근데, 부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거예요.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새 생명은 뭡니까? 만일 죄 용서받는 것과 새 생명을 받는 것,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죄 용서받는 건 뭐예요? 계속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또 죄 용서받고 부활의 신앙을 깨달으면 우리는 새 생명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 사단과 상관없는 존재구나. 사단의 영향력 아래 우리 있지 않구나. 이걸 깨닫는 신앙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부활이요. 이 부활의 의미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엄청난 사건인데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살아났대. 그 수준만 알아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몰라요. 이 부활은 부활이 있기 전에는 사단이 그 사람을 계속 억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같이 살지만 사단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다고요? 사단과 전혀 상관없이 활보할 수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활의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이 자꾸 묵상해야 돼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첫 열매예요. 에녹과 엘리야는요, 그냥 살은 채로 하나님께 갔어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첫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나사로 있었는데 나사로는 저렇게 부활이 아니고요. 그냥 회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회생한 거고요. 다시 또 죽었어요. 그렇죠? 예. 자,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그래서 이들은요 다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거듭났지만 성령은 내주했지만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 7년 대한란 지금 우리 시대예요. 이게 지금 완벽하게 지금 정리된 타임이에요. 이때는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지금 이게 복음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타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까지 받는 요 삶에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지금 그가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시대고요. 은혜 시대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는요. 성령이 내주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시 얘기했잖아요. 기다리라. 그리고 이 내용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제자들이 했어요. 그 제자들은 그 약속대로 낮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 이후의 사건들을 지금 경험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십자가와 부활로 받은 구원. 자, 구원을 어떤 사람들은 화재보험 든 정도로 생각해요. 구원을. 자, 무슨 화재보험인가 하면요. 지옥에 안 가는 화재보험. 이런 생각해요. 이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마귀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의 그 모든 은혜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열을 안 내도 되는데 열을 냈습니다. 자, 주님의 몸인 우리들의 문제, 지금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아담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죽음, 하나님과 분리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 부활의 시대에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예전에 아담으로부터 눌려있는 그 상황을 지금도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가 하면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렸고요. 하나님과 그 생명을 누리며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길을 몰라. 하나님 찾지도 않아.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를 않아.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몰라서 또는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구속사역이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제 문제예요. 다 완성해놨는데 사람들이 못 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장사,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으로 다 해결해놓았는데 아직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눌려 살아요. 그것이 힘들어해요. 허덕여요. 그리고 사단이 속이는 것에 어떻게 끌려다녀요. 아직도. 그래서 마음에 기쁨도 없고 낙심, 좌절, 의기소침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위험한 상태는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런데 마음으로는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못했어요. 아직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해요?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모르고 마음으로 모르는 상태에 있으면 긴장해야죠. 근데 저렇게 머리로는 알고 마음으로 아직 안 돼 있는 사람은 뭐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된 줄 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아닌 걸 알면 더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는 안 돼 있으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나 죄 지었어. 하나님 날 별로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날 미워할 거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야 할 거야. 이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것 같아. 요거요? 지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뭐가요? 내 생각으로. 실제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분리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누려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죄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의인이에요. 과거에도 저도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죄를 지어도 우리 의인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알 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아직 뭐가 부족해.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내가 뭔가 더 해야 돼. 뭔가 더 해야 돼. 내가 뭐가 뭘 부족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요, 내 부족한 걸 알고도 하나님 친밀하고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지? 뭘 채워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자, 예수님은요, 이미 다 이루셨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네. 자, 예수님이 구속사에게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있는 모든 요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완성시키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옳다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 의인이야 라는 걸 근거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 요 예수님은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된 게 아니고요. 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가 돼서.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 없는 그분이요. 죄가 되셨어요. 뭐 때문에? 그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게 하려고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세우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뭐라고요? 의가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거짓말 했어도요, 뭐 사람과 싸웠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요. 왜? 의가 됐다고요. 장애물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성령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부족하다면,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부족하다면 하나님 뭔가 잘못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뭔가 잘못 만드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완벽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는 거는요, 다 완벽해요. 창세기서부터 보면 완벽해요. 하나님이 뭘 부족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완벽한 존재예요. 그러면 그래요. 이 완벽하다는 존재가 맨날 거짓말하고 죄를 짓나?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혼의 영역이 지금 하는 일이에요. 진리를 몰라서. 자, 하나님은 완벽한 영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예, 이제는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래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반응해야 돼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진리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아가서 4장 7절에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뭐라고요? 사랑, 어여쁘다,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흠투성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흠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어여쁘다 그래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우리 행위를 자꾸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봐요?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은 그것을 봐요. 그래서 어여쁘고 흠이 없다 그래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의롭지 못하다고, 옳지 못하다고 우리 마음속에 지금 늘 그 생각해요. 이거 여러분 깨뜨리셔야 돼요. 그리고 뭘 붙드셔야 돼요? 저 아가서 4장 7절 같은 거, 저런 말씀. 예,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졌습니다. 의가 됐습니다. 이걸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그걸 붙드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렇게 살지요. 내가 왕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왕자처럼 살아요. 내가 왕자 취급은 받지만은 왕자로 인정받았지만 난 아직 거지 같아. 그럼 그 사람은 거지로 살아요. 그러니까 먼저 정체성을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자,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왜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고민을 하고 왜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지를 보시라고요. 자, 옳다 인정함을 받은 그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인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 부족해. 그 정체성으로 지금 반응하는지 보시라고요. 멀리 계신 하나님께 뭔가 부족해서 뭘 더해야 하는 그렇게 하는지. 그것이 자기 일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아직도 뭔가 부족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려면 안 돼. 내가 뭔가 더 해야 돼. 이게 자기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았습니까?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붙드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붙들고 있습니까? 정말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도 인정함을 받았다고요. 그게 예수님 보혈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5장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로 부활로 이렇게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자기 의를 행하려 하지 말고 복음을 그 사람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자상이 문제인데 자기 의로 하나님께 자꾸 나가려고 우리는 애를 써요. 그게 틀렸어요.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진리는 예수의 부활로 옳다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옳다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가서 뭐 시장 가서 머리 잡아대고 싸우도 해도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야 너 정말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흠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막 싸우지 마세요. 그 정체성을 붙들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아,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언급했지만요. 제가 저기 요 대구에 여기 효목동에 예전에 국군 의무학교가 있었어요. 제가 아르트시지만 의정장교로 갔어요. 의무장교로 여기 온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저기 보병장교, 뭐 보병장교, 기갑장교를 가지만 저는 어떻게 뭐 줄을 잘 섰는지 의무장교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근무를 의무 병원 계통에서 일했어요. 군에서. 저기 계리군 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의무부대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사 놔주고 이런 거 구경하고 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저는 주사 놔는 거 관여하지 않고 보급하고 뭐 교육시키고 이런 걸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의사들이요. 이제 훈련을 들어와요. 의사들은 이렇게 3개월인가 뭐 이렇게 해요. 하는데 우리는 먼저 인간에서 와요. 소위로 인간에서 오고요. 의사들은요. 훈련병으로 와요. 작대기 네 개 이렇게 옆으로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세워진 거리 있어요. 후보생들 와요. 그 사람들은요. 한 달이 지나면 계급장을 달아요. 한 달 전에는 우리와 같이 할 때는 이런 네 개짜리를 달고 우리에게 경례를 해요. 근데 한 달 후에는 이분들이 대의가 되기도 하고 중위가 돼요. 반대가 돼요. 한 달 후에는 우리가 경례를 해야 돼. 이런 상황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분들이 훈련 받을 때는요. 그냥 계급장 없을 때는 어떤지 아십니까? 땅바닥에 막 앉아가지고 줄줄이 빨아먹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계급장 달면요. 사람들 달라져. 안 해요, 그렇게. 여러분, 이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알면요, 행동도 조심해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의가 됐다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로운 관계가 됐다 그러면요, 우리 죄짓는 일 관심 없어요. 옛날처럼 안 살아요. 정체성을 모를 때는 그렇게 살지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의로운 관계가 됐다. 이걸 여러분 붙드시면요, 죄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도 거부해요. 진실을 말하지. 자,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중심의 바로 핵심이 부활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율법이 폐해지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부활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고. 그래서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자, 죄인이 죽은 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졌고요. 거듭난 것은 부활 사건으로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를 의로운 관계로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만 믿으면 안 돼요. 부활도 믿어야 돼요. 그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세 사람이 됐어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땅 보지 말고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뭐지?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면서.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관계의 의로운 관계로 부활로 인하여 이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예전에는 뭐예요? 엄두도 못 냈어요, 거기. 근데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똑같은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고요. 그걸 붙드시라고요. 그래서 사단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저기를. 진짜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의 영도 흑암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지금 사단이 여러분을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통치를 허락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의 새 자아가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나와 연관을 지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존재다.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붙드셔야 된다고요. 옛 자아는 죽었고요.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조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자,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의가 되기라. 오늘 세 번이나 지금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를 볼 때 뭐라고요? 너는 충분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부활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별로지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야, 너는 충분해. 너는 충분해.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너는 오라. 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뭐 뒹굴고 뭐 이러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지?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 혹시 이런 사람은요, 아직 정체성을 몰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아서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요. 영어로는 it is finished예요. 아니 끝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끝냈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럼 하고 계신 일이 뭡니까? 다 이뤄놓고는 뭐 하신다고요? 덤으로 좀 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 깨닫고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 완성해놨어요.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계속 깨달으라고 그 일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런 자야. 너는 완벽해. 너는 충분해. 너는 사랑받는 자야. 라고 지금 계속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저것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다 해놨습니다. 그걸 믿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금. 자,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부활로 인해서 우리 이치. 자,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로, 이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자, 누구랑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들끼리요? 아니요.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자, 영광을 지금 설명합니다. 자, 이건 세상적인 용어는 뭡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 뜻이 뭐예요? 당신을 만나서 내가 급이 올라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때 영광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사전적인 용어로는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예요. 영광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께 대한 찬사와 감사를 통상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봅시다. 찬사, 찬양, 칭찬, 높이 평가하다. 이게 뭐라고요? 지금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영광을 정리해 봅니다. 좋은 의견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가지는 의견으로서 신앙에서는 항상 칭찬으로 끝나는 좋은 의견이에요. 자, 영광. 영광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좋은 의견이고요. 하나님이 칭찬으로 끝나는 좋은 의견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자, 봅시다. 하나님이 영광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줬어요. 아까 17장 22절에, 그죠? 자, 그 얘기 뭐예요? 아들아, 너는 만족한다. 너는 최고다. 내 안에 너 기쁨이다. 이 얘기예요. 너 부족함이 없어. 너 완벽해. 너는 칭송받기 합당해. 이렇게 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받은 영광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자, 그 영광을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을 혼자 갖고 있지 않고요. 야, 이리 와. 내가 너 그 영광을 너희도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너는 완벽해. 너는 기쁨이야. 너는 정말 나의 아름다움이야. 이렇게 줬어요. 예수님 진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영광입니다. 우리가 좀 비실거리고 좀 부족해도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이라고요. 뭐 때문에요? 부활로 인하여.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목사님 저기만 준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조금 전에 거듭난 사람에게도 영광을 줬어요. 그래서 이 영광은요. 예수님이 누리는 동일한 영광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 옆에 가서 아이고 저요 죄인이에요 이럽니까? 하나님 옆에 가서? 아니죠. 그 하나님 주신 영광을 그냥 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줬는데 아니에요. 전 죄인이에요. 전 더 두들겨 맞아야 돼요. 이럽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듯 통일하게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굴러다니면서 힘들어가지고 이 치고 저의 체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도 인정 못 받는 자로 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인정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줬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줬으니까 예수님이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도 그러면 누구 하나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부담 없다니까요. 하나 앞에 나가는데.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부활을 깊이 여러분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정체성을 누리며 살아갈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위한 것을 계속 붙들고 살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이름이 높여져요. 그래서 부활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